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시편 147편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복음성가 가운데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좋아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랫말이 좋고 가사가 저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찬양이었지만 정작 본문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3절을 주목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라고 하는 단어를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굉장히 억울하고 암울하고 착잡한 상황을 비추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의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고 크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고토로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부터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그 재건된 역사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한 지는 4년이 지난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왕 중에도 반대자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붕괴되어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던 시인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송시를 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찬양시가 된다는 것이죠. 본시는 찬양시인데 찬양하라는 명령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의 저자였던 시인이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묵상한 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매우 낯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미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시편 147편은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세우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내 여기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의 방해가 지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펼치게 되고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에는 농기를, 구기를 잡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든 채 성벽 재건을 한 결과 그 역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붕괴된 성전벽을 재건하시고 완공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표현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더 나아가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동안 추방자여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살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상심한 마음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듯이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2절과 3절에서 세우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사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이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산상난게 조각난 우리 마음을 다시 조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 마음이 많이 조각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마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해서 각각 알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숭배했던 것이 별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별들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주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별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운명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들 역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무더기로, 다발로 그냥 부르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 자랐든지 간에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각각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시인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상황인 바벨론 포로 귀환 상황과 그들의 미래 역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며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가요?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여러분 볼펜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다. 하나님은 약자와 악인의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미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바닥은 음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붙드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게 또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숨쉬고 걷고 찬양하고 음식 먹는 거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밤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두 번째 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자연의 양육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심도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두 개의 명령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 명령어 동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심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찬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깨치고 마는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그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로 일컬어지는 새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까마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까마귀 새끼는 아무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미 새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이 바로 까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들짐승도 그 까마귀도 먹이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키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세심하게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돌보듯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두 번째 단락인 두 번째 부분에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10절과 11절 이번에는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말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힘과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의 다니는 용사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역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들이 컸습니다. 우리가 패망하고 멸망했던 원인은 국방력이 힘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력을 세우고 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들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생각에 과감하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력이 아니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그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습니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하여금 그들을 채찍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말씀 12절부터 20절 세 번째 큰 단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온의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번에 형제들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시인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찬송해야 될 이유를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명들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을 빼앗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빼앗으려고 하는 성의 높이와 같이 나무로 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벽에 붙여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다리를 성벽에 올려놓고 벽에 붙여놓고 기어오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을 막게 되고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성문과 빗장을 견고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문과 그 문빗장을 견고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찬양해야 된다. 이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 사계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에는 세 가지 자연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또 서리를 재같이 으트시고 1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이 어느 계절하고 연결됩니까? 겨울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 팔레스틴 지역은 눈이 자주 내리지 않지만 눈이 내린 그 대지는 마치 양들이 대지에 누워있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떡덩어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얼음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녹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피조세계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운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겨울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길을 걷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추운 겨울철에 마치 봄바람에 눈과 서리와 우박덩어리가 다 녹아서 물이 되어 흐리듯이 충분하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추울까요? 따뜻하고 포근할까요? 모르나 마르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얼음도 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밤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잠자던 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도무지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우리 주님이 만져지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죽은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는가요? 믿어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재미없네?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롭게 여기지 않고 재미없어서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잘 사는 데만 현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음란해지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계절이 되었든 간에 만입으로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하오니 찬양의 영으로 임하사 각 심령마다 찬양의 영이 넘치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뜨거움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만나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